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 연방정부기관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 연방 공무원들의 신원정보와 비밀 취급 인가를 담당하는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 전산망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4일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사이버 공격의 주체는 누군지 알 수 없고 국경을 오가며 벌어져 추적하기 어렵기 마련이라며 중국의 소행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측도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급한 결론과 혐의를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부총리를 지낸 타리크 아지즈가 5일 79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아지즈가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세인 정권 시절 외무장관과 부총리를 역임한 아지즈는 국제무대에서 후세인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아파 이슬람교도를 박해한 이후로 지난 2010년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지즈는 그 외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아지즈는 1983년 외무장관직을 맡았으며 1991년 부총리에 임명됐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5일 그리스의회에서 국제채권단과의 채무협상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의원들에게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유럽채권단과의 경제개혁 조건협상에 실패했음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4일 국제통화기금 IMF의 앞으로 4차례 남은 채무상환을 이달 안에 한꺼번에 일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재정난에 처한 그리스에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그리스 의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추가 지원이 없다면 그리스는 IMF의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그리스에 이미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일부 유럽 관리들은 그리스 정부가 지출 억제와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등 자체 긴축 경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추가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2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소폭 오른 5.5%로 집계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의 경우 컨설팅과 리서치 등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과 호텔, 음식점, 보건 업종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석유 산업은 여전히 저유가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또 870만 명이 여전히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정규직 670만 명은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2.3%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소득 증가는 현재 완만한 인플레이션 기조를 다소 웃도는 수치입니다. 동유럽 루마니아의 검찰은 5일 빅토르 폰타 총리의 탈세와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폰타 총리는 자신의 사임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검찰은 폰타 대통령이 젊은 시절 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이 같은 혐의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폰타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덴소바 전 교통장관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반부패기관인 DNA는 최근 정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이 3년 전 10대 여성 활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양의 총격을 가했던 범인 10명 가운데 8명을 최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림 마르와트 파키스탄 경찰청장은 5일 서방 언론에 8명이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검역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 감지 카메라를 이제 북측에 대여할 그런 예정. 그 대여 방식은 지난번 에볼라.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소폭 증가했지만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0% 선을 유지해 편중 현상이 여전히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약 76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5일 내놓은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수출 31억 6천만 달러, 수입 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규모는 소폭 늘었지만 무역 적자는 12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 수입은 7.8% 증가한 때문입니다. 수입이 늘어난 주요 품목은 전기와 기계류, 플라스틱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기기기 수입은 4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5%나 증가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북한이 작년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석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가지고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력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돼가지고 전기와 관련된 제품들을 대거 수입하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등 광물성 연료로 11억 8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조봉현 박사는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광물성 연료를 포함한 지하자원의 단가가 지난해 30%가량 떨어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의류와 부속품 수출로 전년 대비 24%나 증가한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때 남북교역이 활발하던 시절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임가공 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한국으로 들여오던 사업을 남북관계 악화 여파로 중국 업체들이 대신하면서 중국으로의 의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는 수출 28억 4천만 달러, 수입 40억 2천만 달러로 총 6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2013년 89%에서 지난해 90%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교역 비중이 큰 나라는 러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고 미국도 대북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구호물자의 원조에 그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5월에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셀케버 대변인은 4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8만 4천여 명에게 1523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만여 명에게 2587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무려 41%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전달 80만 3천여 명에게 1738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도 12% 감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대변인은 3일 VOA에 자금 부족으로 원래 계획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5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당초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8개도 87개군 취약계층 18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3,7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3일 현재 모금액은 7,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여전히 북한 인구의 70%가 식량 부족, 그리고 5세 미만 어린이의 20%는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개성공단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요청한 검역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출입자들의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검역 장비를 오는 8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공단으로 가는 북측 출입사무소와 북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단의 출입구에 열 감지 카메라 3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 감지 카메라를 이제 북측에 대여할 그런 예정이고 그 대여 방식은 지난번 에볼라 열 감지 카메라를 대했던 방식으로 북측에 전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검역 장비와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때와 달리 이번엔 사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 공단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방안이나 공단 내에서의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일 개성공단으로의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장비와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마스크를 지원해 줄 것을 남측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환자가 두 자리 숫자로 급격히 늘어나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연일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피해 소식을 전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에 수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북한 역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파견 근로자들 대부분이 상당 기간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만큼 한국처럼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보건과 방역 분야가 취약한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외부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인적 교류를 중단했다며 메르스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과 국제 구호단체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면 38도씨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올해 5월까지 25개 나라에서 1,16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활동을 담은 기록 영화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김 제1위원장은 간부들과 함께 소형 군함을 타고 잠수함이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는 장면과 해수면에서 북극성 1이라고 적힌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SLBM 발사 성공 장면을 지켜본 김 제1위원장은 대단히 기뻐하며 사출 시험 성공을 치하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입니다.
멋있어! 성공이야! 대단하오! 라고 하시면서 인공지구 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다가.
영상은 또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마음먹은 대로 수중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임의의 수역에서 적을 타격, 소멸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SLBM 사출 시험 영상을 공개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의 SLBM 사출 시험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SLBM 발사 시험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지만 미국의 영상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미국 동영상 도용과 관련해 SLBM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달아 영상을 공개한 것 같다면서 이번 영상은 북한 SLBM 사출 시험의 성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대로 콜드런칭을 제대로 성공을 했죠.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난관이 바로 사출 실험, 즉 그 콜드런칭. 물을 미사일이 빡차고 나와가지고 점화가 그대로 되느냐 이건데 동영상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점화가 된 것 같고.
신 대표는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만큼 북한 SLBM 실전 배치가 2, 3년 후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영상 속 북한 SLBM 사출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제1위원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속임수를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사출 실험은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성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SLBM 사출 시험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영상을 공개한 것 같다면서 최근 한국군이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단행했으며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SLBM의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돼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의 백창호 부국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첨단 지구관측 위성을 개발 중이라면서 언제든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의 그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o be clear, any satellite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equire.
머리 하프 국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선임 보좌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봤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고 호환될 수 있는 만큼 물체를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어떤 로켓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rocket capable of placing an object in orbit is directly relevant to the developmen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하프 선임 보좌관은 만약 제3국이 북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 줄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인들에게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북한의 기술 발전을 돕는 대신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게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럽의회 보고서가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내 의원 모임인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내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이용해 북한 정부가 지도자 개인 숭배 외에 다른 종교 신앙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교회와 사찰 등은 신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광 명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이런 수용소에 5만 명 내지 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북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상황과 북한의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남북 대화에 종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에 제출할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 북한인권 접촉그룹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 관여한 책임자들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회 내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 실무그룹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 모임은 올해 1월 종교와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으로 이름을 바꾼 뒤 이번에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 조셉 김 씨가 같은 하늘 아래란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북한을 극적으로 탈출한 후 미국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셉 김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노시창 기자가 저자인 조셉 김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여셉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2006년도에 나왔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중 공부를 하고 있는 김여셉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조셉이라고 부르고 한국 분들은 여셉이라고도 부르고 조셉이라고도 해요.
네, 네. 이번에 새 책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가요?
제가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살아온 대기군부터 아빠를 잃는 것, 또 가족과 헤어짐,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과정, 또 미국까지 오는 과정을 다룬 책이에요.
중국으로 넘어갈 때 나이가 몇 살 때였습니까?
한국 나이로는 16살, 미국 나이로는 15살 때였어요.
네, 그것이 몇 년 전인가요?
2006년도였으니까요. 지금 9년?
네. 그 새 책의 제목이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나요?
대체로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미국이나 한국에 와서 살다가 보면 북한을 너무 정치적으로 질린 면에서 많이 접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두 곳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많이 있는 걸 느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얘기 또 저와 같은 친구들하고 살던 얘기를 쉐어함으로써 한 정치적인 하나의 독재국가 외에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 누나하고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행방도 모르고 또 사진도 없어가지고 누나가 구릴 때면 항상 밤하늘을 보면서 누나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가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헤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네. 의미에서 또 쓰기도 했어요.
네. 누나는 언제 어디서 헤어졌나요?
누나는 2002년도 북한에서 헤어졌어요.
네. 이번에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습니까?
주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 저거는 저렇게 해달라 그런 면보다 제가 살아온 삶을 제대로 정확히 얘기함으로써 그 독자들이 읽고 그분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살아오긴 했지만 뭐 고아로 살고 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론 저의 입장과 그런 오피니언들이 있지만 정확한 지적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북한이 정부로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많이 강조한 책이에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책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일단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일단 저는 어린 나이에 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복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것 중에 하나이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음식을 들고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라는 게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빌어먹던 친구들이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제 입장에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뭘 원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북한 친구들의 고통을 알리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저는 믿는데 또 그런 권리도 북한 친구들한테도 있는데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할 때는 사실 몰랐었는데 책을 쓰다가 보니까 예전에 물론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뭐 상황이 안 좋은 시대에 살았고 또 저는 또 고아로 살아가지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도 나는 게 많이 났었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이 영어로 나왔는데요. 영어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영어는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라는 간단간단한 영어를 배우는 데는 몇 개월이 안 걸리지만 정말 인텔렉츄얼한 그 높은 수준에 가면 영어가 참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한국어로 책을 낼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국어로도 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양 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같은 민족이고요. 또 더 애정이 더 많이 가는 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미국에 와서 살면서는 그런 언어, 문화 이런 것도 어렵겠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일단 저기 정부에서 먹을 걸 마련해 줘가지고 일은 안 했어도 됐었고요. 대신에 경험삼 식당에서 웨이터로 고등학교 때 한 3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했고요.
웨이터로요?
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도움이 끊어졌을 때는 저기 한 회사에서 인터넷 마케팅 하면서 네.
그 대학을 졸업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아직도 대학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학교 나온 이후에는 한국에 가서 2년 내지 3년 동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국 사회가 물론 친구들이라든지 또 뉴스라든지 통해서 많이 안다곤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가가지고 살면서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장래에 어떤 직장을 갖고 싶은지요?
장래에 저는 인권운동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열리든 그 사회를 다시 형성하는 그런 팔리시 메이커,
네.
정책.
네, 정책 수립하는 그런 네. 곳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군요.
네.
네. 북한에 또는 그 중국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중국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네.
근데 북한에는 친구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인민학교도 초등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빌어먹으면서 같이 친한 친구들도 있었고
네. 혹시 북한의 친구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용기를 잃지 말고 꼭 버텨내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뭐 통일이 되고 뭐 음식이 생기고 뭐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밀어먹고 도적질해 먹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그래서 쉽게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 하나뿐이고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꽃제비로 지내다 탈북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셉 김 씨로부터 그가 최근 쓴 같은 하늘 아래라는 제목의 책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5 안보 통일축제가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의 통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거 아저씨들이 전쟁 때 먹었던 식품이란다. 맛있게 먹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15 안보통일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안보통일 페스티벌은 17개 군부대, 18개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또 17개 공연팀이 참여했고요. 안보장비 전시, 안보체험 프로그램, 안보정책 포럼, 그림, 퀴즈, 웅변대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6.25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관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그거 배웠던 세대니까 살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 여기 직접 보니까요. 굉장히 이거 생생하고 옛날 지금 이제 이런 거 관심 저도 이제 이거는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제 목욕하고 이런 거 포로들이 저거 봐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이제 기억을 안 하지만 이제 실제 겪었던 세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네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는 물론 대한민국 포병의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 공군 미사일, 해병대 장갑차 등 한국군의 전투 장비와 미군의 다련장 로켓포, 화생방 정찰차 등 다양한 안보 장비가 행사장에 나와 있고요.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연기 탈출 체험, 물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그램과 재난응급구호품, 무전기 및 송수신기 등 긴급통신장비 등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전시했는데요. 적십자 의정부지구협의회 회장 김광현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해봐요. 화면 놓고.
지금 심폐소생술 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네.
갑자기 주위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요 4분 안에 이런 행동이 이루어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을 때 생존 확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전투 식량 및 전쟁 음식 맛보기 행사는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는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기한 체험인데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마련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주먹밥이요.
주먹밥. 네. 이게 정말 우리 전쟁 때 먹었던 음식인가요?
그렇죠. 건빵.
건빵.
아직 지금 거의 이제 유치원 아기들이 많이 왔는데 네.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 그 주먹밥이네. 그래서 네, 이거 감회가 새로우실 거고 이제 아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주먹밥이라니까 그냥 주먹밥이라 하나 보다 맛있어. 네.
어려웠을 때 6.25를 겪으시면서 격전의 세월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 어린아이서부터 그걸 너무 모르고 또 지나쳐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상기한 의미에서 이런 식품을 그때 먹었던 걸 재현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오셔서 같이 동참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도 봉사하게 됐고 그랬어요. 예, 이걸 드시면서 나라의 어떤 소중함 또 우리 결의의 어떤 단결 그런 걸 일깨우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안보와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 웅변 퀴즈 대회, 클레이 아트, 슈링크 아트, 종이접기, 라디오 조립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기상캐스터, 소방관, 손톱을 꾸며주는 네일아트 등의 직업체험도 마련돼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쉬링크 아트라는 다소 생소한 체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쉬링크 아트라는 거고요. 올해가 그 광복 70년, 분단 70년이기 때문에 그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그 올해 슬로건이 갈등과 분열 넘어 그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인데요. 학생들이 여기에 채색을 하고 이걸 오븐에 구우면 오븐의 크기로 줄어들어서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보니까요.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장래에 우리나라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걸 채색하지만, 비록 어떤 의미에서 채색하는지를 그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걸 가져가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걸 그 간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그 현실을 좀 직시하고 향후에 그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뭐 이념이나 이런 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같이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아니, 통일이 돼야 되는 거지. 통일이 돼야지 우리는 가족도 친척도 다 있거든. 그런데 통일이 돼야 되지. 통일이 돼서 우리가 가족이 만나고 싶은 거는 고향 산천이 제일 그리운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지.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는 하는 거잖아.
통일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시대적인 명제예요. 단순히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21세기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반도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보와 통일을 주제로 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통일안보 페스티벌은 민관군이 화합하고 안보와 통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협정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방위 지원을 받고 일본 자위대 자국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460명을 태운 채 침몰한 유람선이 인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상치 않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번 주 다시 교전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벨라루스쿠 민스크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최대 규모의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다시 악화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이 협정을 어기고 공격을 가했으며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군은 러시아군이 먼저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휴전 상황에서도 충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동안 간간이 충돌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서로 상대방이 휴전을 어기고 공격을 시작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래도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휴전이 유지되고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지난 2일과 3일 마린카 마을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훨씬 심각한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이번 교전으로 군인 5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반군은 반군대로 반군 병사 16명과 민간인 5명 등 2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강력히 비난했죠.
네, 페트로 포르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러시아 병력 9천 명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 들어와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대규모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토도 러시아가 병력과 무기를 우크라이나 동부로 보내고 대규모 공세를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4일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교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군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있고요. 크렘린궁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 주말 독일에서 열리는 서방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먼저 공격을 가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는 교전이 발생하기 전에 반군 지역에서 이미 교전이 벌어진 곳으로 중화기가 이동하는 것이 포착된 것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군 측에서 먼저 공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네.
한편 반군 측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정부군이 먼저 공격을 가했고 주거 지역에 포격을 가해 민간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7개국과 정상회의를 갔는데 여기서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도 주요 국가로 포함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 주요 7개국 회의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티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죠.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을 마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카터 장관은 현지 미군사령관 또 고위 외교관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갔는데요. 나토 차원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 또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번 대책회의가 이달 말로 예정된 나토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유엔 안보리도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로 6,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이 군사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요.
네, 베니그노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5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방문 부대 지휘 협정 체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 소속 항공기와 함정들이 재급유와 물자 조달을 위해 자국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두 나라가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내용도 담겨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왜 일본 자위대의 자국 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죠?
한마디로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인데요.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면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멀지 않은 남중국해 영유권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또 군사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활주로와 부두, 유류보급시설 그리고 막사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들을 모두 합치면 그 면적이 축구장 1,100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네.
필리핀은 중국이 활주로 공사를 마치고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 자국 전역이 중국군의 작전권에 들게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런 안보 위협 속에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과도 방위 지원을 받고 그 대신에 일본 자위대의 자국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위 지원을 받게 되나요?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방위 장비와 기술을 필리핀 이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은 지난해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최근 호주의 신형 잠수함 도입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필리핀에도 무기와 기술 이전을 논의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필리핀에 수출이 가능한 무기로 P-3C 대잠수함 초계기와 관련 레이더 기술을 꽂고 있습니다.
네.
P-3C는 원래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지금은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남중국해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그동안 국방태세 강화를 추진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내각에서 방위 규정을 개정해 자위대 활동 영역의 제한을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필리핀 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남중국해 진출이 한결 용해지는 것인데요.
네.
한편 앞서 인도를 방문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인도 정부에 미국과 인도의 연합군사훈련에 일본도 참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만일 인도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인도양으로도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엔 중국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고 속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사고 유람선을 인양했군요.
네, 침몰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유람선을 인양했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강 아래로 잠겼던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456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 중 탈출하거나 구조된 사람은 1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42명은 모두 사망했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은 100여 구 정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땐 인양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인양이 이루어졌군요.
사실 한국 세월호는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인양 결정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인양이 미뤄진 건 사고 초기 일단 선체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또 세월호 사고 현장의 경우 수심이 깊고 또 유속이 대단히 빠른 바다라서 인양 자체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이번 양쯔강 사고에서 인양을 반대하는 가족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닷새가 이미 지났고 생존자가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란 판단으로 인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장 구조를 지휘한 리커창 총리는 4일 베이징으로 복귀했는데요. 5일 국무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색과 구조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인양된 선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물을 빼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선체가 인양되기 전에는 물속 시계가 좋지 않고 또 선체 내부로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수색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체를 인양한 상황에서 생존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참사로 기록되는 겁니다.
유람선 침몰 원인은 정확히 밝혀졌나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배에서 탈출한 선장은 갑자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배를 무리하게 증축했다거나 이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행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증축하지 않았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배의 크기를 상당히 늘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 등팡 지승호는 원래 길이가 60m였는데요. 승객과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76.5m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이런 개조가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세월호 침몰 사고 때도 무리한 개조가 배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건 또 뭡니까?
선장이 운행하기 어려운 날씨라는 기상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7차나 경고를 무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 기상국도 사고 당일 배가 운행하기 어려운 정도인 초속 35m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선장이 기상국의 경고를 무시한 게 사실이라면 선장 혹은 무리하게 유람선 운항을 결정한 선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난 유람선은 충칭시 한 국유기업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날 중국 당국의 기자회견장에는 유람선에 탑승한 가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선박이 무리하게 운항됐다는 점과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요. 또 그동안 구조 등의 작업에서 가족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태평양군 사령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태평양군 사령관이 누구죠?
네, 해리 해리스 사령관인데요. 주일 미군과 태평양을 담당하는 미국 태평양군의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태평양군 사령부가 4일 밝혔습니다.
네, 해리스 사령관이 좀 일본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에서는 주일 미군이 있는 요코다 기지를 둘러볼 예정이고요. 또 일본 자위대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태평양군 사령관직에 취임했는데요. 이날 취임 연설에서 태평양 사령부가 진임한 도전 과제들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그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네.
해리스 사령관은 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북한에서 계속되는 고위급 간부 숙청과 처형을 거론했습니다. 김정일 제1위원장이 걸핏하면 자신에게 거슬리는 측근을 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태평양 사령관은 태평양 방위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해리스 사령관이 지휘하는 병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태평양 사령부는 35만 명의 병사와 관계자 그리고 2천여 대의 군용기와 180여 척의 전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특히 구름 많겠고요. 최저 15도,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8도. 함흥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6일 토요일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에 VOA 세계 뉴스가 시작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또 주간기획으로는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talk about our retirement plans in America. The day comes that we both don't want to work anymore. We can sit back and rest. I want to travel the world.
예, 계속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좋은 장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